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시인의 굉장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아마 그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표제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비탄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비탄시예요. 비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힘들어서 탄원하는 그런 기도인데 사실은 이 개인적인 비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그 지금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가정적인 위기 앞에서 이제 이 지금 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02편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1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비록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이 시인의 제일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맴도는 기도에 불과하겠죠. 아무리 정화수 떠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도 그런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인의 고통을 어제 이제 살펴봤으니까 정말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뼈가 숯같이 탔다.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다. 마치 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밤을 세우니 지붕에 애로운 참새 같다라고 그랬어요. 지붕에 애로운 참새 같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참새 같은. 오히려 또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것이 다 주의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하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냐면 어찌 그들이 그렇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냐면 우리가 그렇게 망할 리가 없고 힘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힘을, 23절에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고 짧게 하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주에서 시인 24절에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느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 이 민족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만약 그게 힘든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11절까지는 절망이죠.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그 말씀은 사실 절망적인 그의 탄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2절부터 그의 희망찬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그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자, 오늘 12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영원히 계신 주님, 주님에 대한 기억을 지금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자기들을 택하셨고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 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나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이다.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이다. 아, 이 시인이 지금 뭘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냐. 그 정말 지금은 현재는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죠.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마치 지붕이 참새같이 애롭고 부엉이 같고 올빼미 같고 그런 아주 참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정한 때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자, 1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시인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분명히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또한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이 그 구장은 다니엘의 그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또 1차에 여호야김 왕과 함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런 좀 뛰어난 그 머리 좋은 청년들을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가 9장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근데 9장 2절에 그가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그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에스겔 37장 3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소망이 있다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지금 다니엘서 9장 그 뒤에 다니엘의 그 뜨거운 기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벨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라는 그 아주 뜬금없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26편에 이 꿈이냐 성시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암 같은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더라라는 게 오늘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대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정한 시간이 다가옴이라 그러면서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땅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주님이 그 시인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시기만 하면 응답하시기만 하면 바로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그 시온의 돌들이 어떤 돌들이요? 다 무너졌던 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뒹굴뒹굴 돌던 그 돌들도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다 무너져버렸던 그 티끌도 다시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은 회복한다라는 거죠.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회복의 은혜가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거죠.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비참하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남아있잖아요. 기억하도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돌들이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 정말 무너져버렸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소망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일어난다라는 시적인 표현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15절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다. 그 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막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나라들이 막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다. 뭐 교회 다니도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했던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주님이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가 대단합니까? 늘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도하마 들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아.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고함을 다 돌보시고 아시고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눈물을 주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냥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고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말고 정말 우리가 탄식만 할 뿐인데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냥 탄식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아니고 18절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래서 기록해놔라. 기록해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 자녀들과 3대 동일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주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냥 탄식 절망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똑같이 탄식한다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경제적인 위기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아프고 또 자녀들의 위기도 당하고 다 그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희망, 말씀,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그거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도 해방하사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들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 민족들과 나라들이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식구들도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변함없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사라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쫙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같이 똑같이 안 믿는 자녀들까지, 식구들까지 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오늘 이제 23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자, 이 세상 것이 영원한 것 같아도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 자, 시작.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한참 싱싱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3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상이 다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러세요. 우리 쇠자남이요. 정말 무화과 잎이 마른 같이 말라진다. 우리가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자, 시편 90편 4절 5절.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하는 거죠. 시작. 주의 목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별것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시고 대단하시고 우리 인생은 아주 짧은데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짧은 이 보이는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아니면은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싸우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짧은 내 인생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허망 없는가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28절 말씀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굳게 서리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우리 자녀들, 3대 동일신앙으로 항상 주 안에 안전히 거하고 또한 그의 후손이 주 앞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찬송이 이 마지막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 탄식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탄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탄식을 넘어서 찬송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